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버리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지난주 일 사사기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 부모를 쫄라 혼인잔치까지 베풀었지만은 잔치 도중에 블레셋 사람들과 벌인 수수께끼 사건 때문에 혼인은 무산되고 삼손은 그 여파로 화가 나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수께끼 내기에 건 30명의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것을 알게 되자 또 화가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잡으러 유다로 올라온 블레셋 군사들 가운데 1,000명이나 나귀 턱뼈로 쳐서 죽인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고 거룩한 나시린으로 성별된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여자를 쫓아다니며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원수를 갚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도륙한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엽색 행각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딤나 여인과의 결혼에 실패한 후에 여러분 본문 16절 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은 이번에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무려 45마일이나 떨어진 이방인 도시 가사에까지 갑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사에 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이번에는 기생을 보고 미혹을 받아서 그녀와 동침합니다. 삼손이 온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지만은 삼손은 성문의 문짝들과 문 기둥들 그리고 빗장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 후에도 삼손의 유일한 관심은 여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여자들에게 있었습니다. 6장 4절을 보면 삼손은 가사의 기생과 동침한 후 이번에는 소래골짜기의 한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의 어원은 아랍어로서 희롱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히브리어로는 밤에 속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건 기분 나쁜 이름입니다. 물론 사단의 앞잡이의 이름으로는 아주 적합한 이름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5대 도시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와서 제의합니다. 네가 삼손을 유혹하여 그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우리가 그를 압도하여 결박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딤나 사람들이 삼손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었는데 이제는 블레셋의 최고 통치자들이 모두 연합해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삼손의 사랑하는 여인을 유혹한 겁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면 한 방백당 1,100세겔씩 모두 5,500세겔을 주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 30세겔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아브라함이 구입한 아내의 매장지 값이 400세겔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본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얻은 그 모든 금의 무게도 1,700세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 블레셋 방백들이 제시한 보상금 5,500세겔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들릴라는 이 뿌리칠 수 없는 제의를 받자 자신의 동족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한 몫을 했는지 모릅니다. 곧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청하고 들릴라의 조의를 모르는 삼손은 그 질문을 무해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농담으로 대답합니다. 만일 마르지 않은 풀은 칡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약하여지리라고 합니다. 많은 최근에 나온 성경들은 말리지 않은 일곱 개의 새 활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당시 활의 줄로 동물의 힘줄 건을 사용했는데 막 죽은 동물의 힘줄 일곱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자신은 힘이 없어지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삼손은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은 죽은 동물을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은 동물의 힘줄은 죽은 동물의 일부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성별된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100% 무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을 때에도 나시린의 서약을 어겼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말을 곧이 듣고 블레셋 다섯 방백에게 알리고 방백들은 마르지 않은 활 일곱 줄을 들릴라에게 갖다 준 후에 군사들을 내실에 매복시킵니다. 들릴라는 그 줄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다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삼손은 그 활줄을 마치 불에 탄 삼으로 만든 실과 같이 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항의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입안에는 좀 더 그럴듯한 말을 해줍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그에게는 얇은 활줄보다 훨씬 두꺼운 강한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힘이 없어지리라고 말해줍니다. 들릴라는 지난번과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실에 매복시키고 밧줄로 삼손을 묶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다 하고 외치지만은 삼손은 또다시 마치 실을 끊듯이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다시 삼손에게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삼손은 그동안 장난으로 마음이 해이해졌기에 이제는 불장난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털 일곱 가락을 배틀의 천에 엮어서 짜면은 자신의 힘이 없어지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해준 겁니다. 물론 들릴라는 아직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묶어놓으면 힘을 쓰지 못할 줄 알고 삼손이 잠에 들자 그의 머리털을 땅에 고정된 배틀의 천에 단단히 엮어서 짠 후에 블레셋 사람이 닥쳤다 하고 또 외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삼손은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머리털을 묶고 있는 배틀을 통째로 뽑으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세 번이나 삼손에게 속자 들릴라는 여자의 최종 무기를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내게 비밀을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이것은 모든 여자들이 자기 연인에게 남편에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16절을 보면 딜라일라가 눈물의 무기를 사용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삼손을 계속 재촉하고 쫄라서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차지하기 원하는 여자가 계속 쫄우는데 넘어가지 않는 남자는 없습니다. 삼손은 드디어 진실을 통합니다. 내 머리에는 지금까지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따라서 만일 내 머리를 깎으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약해지리라고 합니다. 18절을 보면 들릴라는 삼손이 이번에는 진실을 말했음을 직감하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연락합니다.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지난번 세 번이나 실패하자 방백들이 다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들릴라의 말을 믿었기에 다시 블레셋의 5대 도시에서 옵니다. 이번에는 삼손을 잡을 것을 믿었기에 약속한 은을 손에 들고 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를 깎고 그를 괴롭게 하여 봅니다.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19절 끝을 보면 그 힘이 없어졌더라고 합니다. 실제로 삼손은 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하고 또 외치고 삼손은 예전과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쓰리라 하고 일어나지만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왜 자신에게 힘이 없는지 의아해하는 것을 보고 이 코멘트를 덧붙인 겁니다. 21절을 보면 내신에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곧 그를 잡아서 그의 두 눈을 뽑고 삼손에게 수치를 당했던 가사로 끌고 가서 그곳의 감옥에 집어넣고 여자들과 노예들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잡혀서 원수에게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한 겁니다. 평생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다가 이제는 눈이 뽑혀서 평생 보지 못하고 더듬으며 살게 된 겁니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행했다가 하루아침에 속박과 감금의 삶을 평생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고귀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에 기록된 열두 사사 이야기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구약의 인물도 이삭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출생을 예언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과 같이 자신의 부름을 100% 망각하고 평생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의 여자들을 쫓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 개인의 객기를 부리고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100% 낭비한 후에 원수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게 된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오늘 처음 자세히 들은 분들은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정말 예외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삼손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삼손과 같은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시기 위한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서 삼손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은 그것도 무려 네 장에 걸쳐서 어떤 사사에 대해서 네 장에 걸쳐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삼손과 같이 삼손의 출신에 걸쳐서 출신에 대해서 무려 25절에 걸쳐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삼손의 삶을 기록하신 것은 삼손의 삶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냄받은 사사들까지도 100%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주변 이방 민족들, 원수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것은 백성들이나 지도자나 마지막으로 보낸 구원자나 똑같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삼손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의 요지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고 오늘 말씀 자체만 보면은 엉뚱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손은 참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삶, 부정한 삶을 살았다. 그 결과로 고생을 직사도록 했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론을 얻고 떠날 수가 있으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 개인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구원자로 보낸 자 할 것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왜 읽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건 100%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후 어떻게 하셨는가?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라. 구약 말씀을 보면은 늘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늘 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조건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그때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전에는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에 오늘날 말로 옮기면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기에 너희는 이제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지니라.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알아듣지 못할까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저 거기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싸그리 죽이라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 그들의 아들과 딸들 너희의 사위와 며느리로 받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만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모두 음란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시작할 때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사사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열두 사사를 지나가면서 기도원에 왔을 때 바닥에 가깝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에 왔을 때 바닥에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사사시대 이후에도 계속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를 새벽 기도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묵상한 에스겔서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통분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창기들보다도 못한 자라고. 이 세상의 창녀들은 돈 받고 자기 몸을 주는데 너희는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호객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라고 외설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는 다리를 쫙 벌리고 손님들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주변에 있는 오만 지나가는 남자들 다 오라 그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부를 놔두고 엉뚱한 자들을 사랑하고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는 삼손의 도덕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단이 제시하는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음란히 섬기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같이 어렸을 때 그 부모가 경건한 이름을 줘줍니다. Peter, Paul, James, John 미국에서 많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생전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다가도 애 낳고 나면은 교회 와서 목사에게 와서 유아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옷을 마치고 하얀 옷을 입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대고 애를 유아 세례를 주고 아니면 혼화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성별한다고 합니다. 여기 삼손과 같이 어렸을 때 그 부모가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 끝나고 나면은 자녀가 성별된 백성으로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일체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맡겨서 키웁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 땅들 그 대도시들 빈들빈들 돌아다니면서 어떤 여자 있나 바라봤던 삼손과 같이 오늘날 그 고귀한 이름들 갖고 유아 세례를 받고 헌화식을 치른 그 교회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 열심히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다닙니다. 세상 자녀들 하는 거 당시 블레셋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닮아서 합니다. 제가 얼마 전입니다만은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한국 목사님 댁에 들렸습니다. 부엌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벽에 보니까 큰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남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오!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약혼을 했다고. 오, 그럼 딸 지금 같이 사냐고. 그랬더니 멋쩍게 얘기합니다. 아, 그 애들 결혼할 거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다고. 목사님 가정입니다. 네, 물론 그러고 6개월 지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지금은 또 딴 사람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군가 목회자의 자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삼손과 같이 어떤 여자가 나한테 맞나 같이 살아보다가 아니면은 웁스 하면서 다른 여자하고 또 살아보다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삼손 이야기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왕이 돼서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통회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캐주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된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 간다고 주르륵 쫓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만족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찾지를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저기 두리번 두리번 거립니다. 당연히 사단 마귀가 앞에서 제시하는 미끼에 덜썩 물려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는 우리 개개인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름은 아주 고귀한 부름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해방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부름인데 그것은 뒤에하고 자신의 개인의 욕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자신의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금 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놓고 씨름해야 되는데 책 쓰느라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소위 렉처 서킷으로 강사들 서킷에 끼어갖고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이외에 오만 가지 일들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특권, 놀라운 능력, 자원들을 낭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다가 전부 멸망에 처하고 맙니다. 지금 세상에 푹 쩔어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교인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 삼손의 문제입니다. 삼손은 어리석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앞으로 영원히 지금도 자신에게 능력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까 활줄 일곱으로 묶었을 때 얼마든지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밧줄로 묶었을 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홀대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신과 계속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했지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자세히 봤습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자세히 단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떠났다고 하는가? 예루살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나오신 거예요. 떠나셔갖고 예루살렘 그 성소 들어가는 문, 문지방으로 나오십니다. 거기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서부터 떠나시지 않고 거기 머무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자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떠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담이 있는데 그 담 들어오는 유일한 문, 동쪽에 있는 문, 거기까지 옮겨가신 거예요. 거기서 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감람산 그쪽 꼭대기에 머무십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영원히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드디어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주님이 떠나시면은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별짓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마땅히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기에 마음 중심에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크게 소리 지르고 환희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나는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차원의 다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것, 이제는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제일 귀히 여기고 그 일에 애쓰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서부터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 그런 일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코미디 듣기를 기뻐하고 또 예술의 전당 가서 음악회 감상하듯이 그런 고급 음악 듣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 돈 좀 내갖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이런 일 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건 인간 차원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신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저항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도 한심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희한한 사람을 보내셔갖고, 기드온은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욕정 때문에 일을 벌리고 다니지만은 그를 통해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사사기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과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100% 동화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여기 떠났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세상의 부정한 영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셨다면은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을 쫓아내든가, 아니면은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든가, 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시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영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은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하나 다 쫓겨나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싸우지 않으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낼 겁니다. 오늘날 교리 공부로 머릿속에 꽉 찬 사람들은 관심이 딴 데 가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특정한 때 특정 사람한테 들어왔다가 나갔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칭의의 문제이냐 성화의 문제이냐 이건 신학자들이나 생각할 얘기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 그대로 보고 믿으면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꼭 걱정하지 마시고 성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하신 말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삼손의 문제는 무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분명히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은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성별된 자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답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싸울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열두 지파를 나눠서 자 어느 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고 어느 지파는 저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자식과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네 땅이라고 배정을 해주시고 니네가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거저 주신 게 아니네. 거저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만 하면은 그건 차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지만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100%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맞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는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성령의 싸움을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셨다고 하는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성령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삼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 이게 참 큰 문제였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큰 비극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기에 자신에게 힘이 없어지자 놀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얼마 전까지 있던 힘이 능력이 없어졌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우리 크리스천들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단이 물러갔는데 나를 묶었던 게 풀렸는데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요전에는 이런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는 안 통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계속 홀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까지 이제는 다 타협했기 때문에 삼손이 지금까지는 나실인의 서약 두 가지는 어겼습니다. 하나는 죽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는 거 그거 어겼습니다. 그래서는 꿀에 눈이 멀어서 죽은 사자 속에 꿀이 있는 거 그것도 개의치 않고 그 꿀을 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딤나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과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그 혼인잔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술 먹는 잔치거든요. 거기에서 술을 막 퍼먹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지켰어요. 나시린의 서약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는데 마지막 그것까지 지키지 않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떠나신 것을 모르고 내가 왜 힘이 없지 능력이 없지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 똑같습니다. 세상에 쇄도하는 물결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며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지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 듣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듣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끈이라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그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복되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의 유업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도 감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혹시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지 않은지 나 혼자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순간순간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하나 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생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보신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생명과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줄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가운데 삼손과 같은 비극적인 삶 살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 살면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